아, 좋은 평가 받고 싶은 욕망이 좌절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 세상에는 혼자 살 수 없고요. 아, 사람들과 더불어서 삽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또 복잡한 관계를 맺고 살죠. 아, 기초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 또 혹은 우리가 장성하면 학교도 이제 공동체에 속하죠. 거기 나가서 우리가 배움을 하고요. 또 직장 생활, 아, 특별히 또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이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 칭찬, 인정을 이런 받고 싶은 목마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 누가 한마디로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또 좋은 평가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인생이 복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 거절하는 그런 마음들, 인정받지 못한 것, 또 잘못된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은 마음 가운데 열등감도 생깁니다. 수치심도 생기게 됩니다. 상처받게 되죠. 예,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이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또 미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자기 연민이 생기죠. 또 이제 자괴감이 빠지고요. 우리 어떤 이성과 지성 혹은 의지가 마비가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풀려나려고 하면은 어떤 곳에 집착을 하고 중독을 이제 중독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삶이 참 어렵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제 그런 감정을 삭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감정 상태가 어땠느냐? 감정 상태가 늘 마음에 이제 참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와 또 질투, 그 다음에 마음에 이제 미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품고 살다가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마무리 이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는데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이 감정훈련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순간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욕망이 좌절될 때는 먼저 시기, 질투, 미운 감정 이런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했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투하는 군인들이 골리앗이 나타난 것을 보고 다들 참 두려웠습니다.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서 이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제 쳐서 무너뜨리고 결국은 그 여세를 몰아서 블레셋을 이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다 이기고 난 뒤에 이제 그 군사들이 이제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모든 성읍의 여인들이 나가서 춤을 추며 노래하고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이 사울 왕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읽어야 됩니다. 사울 왕을 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 왕을 환영했는데 그 여인들의 입술에는 뭐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하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높이고 인정하는 이런 말들을 노래 가사에 넣어서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그냥 화가 났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사울이 다윗에게 만만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다윗이 더 얻을 건 뭐냐? 이제는 결국은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런 이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넋두리를 하고 분노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사울이 아주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과 질투심, 미움, 이것이 그냥 불붙듯이 마음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결국은 시기심과 질투심과 미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를 했습니다. 결국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중독됐습니다. 자기에게 집착했습니다. 비교의식, 열등의식, 의심, 불안에 사로잡혀서 왕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실패한 왕이 됐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부추기는 그 악령에 속아서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평가, 그 다음에 칭찬, 인정을 받을 때에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좋은 평가, 인정, 또 칭찬 이런 것을 받지 못하고 혹은 누구로 인하여서 나쁜 평가를 받게 된다거나 또 상처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어지면은 시기, 질투심, 미움 이런 감정에 붙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생각보다 의지적이거나 그 다음에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기라는 건 뭐냐? 시기는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탐심입니다. 누군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시기가 나는 것입니다. 좋은 학벌,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보석. 좋은 보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히 손을 이렇게 올리죠. 이렇게 보라고요. 이렇게 좋은 보석, 좋은 차, 좋은 재능, 또 얼굴이 잘생긴 사람. 이런 걸 보면 사실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시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본능적입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것이죠. 근데 질투는 다릅니다. 질투는 복수심이 포함된 능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보다 질투가 더 강하고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죠. 시기는 1대1이에요. 이 사람이 좋은 것까지 있으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는 삼각관계에서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 질투는 나의 위치, 나의 소유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내 자리 빼앗길까봐서 그 잡을 수 없는 이제 분노와 적대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질투입니다. 시기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는 것이라면은 질투는 결국은 그 사람 상처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람 잘못되고 불행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 질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일단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면은 먼저 누가 손해냐면은 내 안에 자아상이 어둡게 됩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 미움은 어디서 생기느냐? 사실은 다 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이 죄성에서 비롯된 것은 어디서 그러면 이것이 나타나느냐? 사탄의 그 부추기는 부정적인 감정에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정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한순간 분노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발판을 딱 깔아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자기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 갖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약해집니다.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 딱 오면은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 몰아내야 되는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서 11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울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모가 거기 잘 나타납니다. 왕으로 선택받아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그러고 난 뒤에 암몬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냥 대성을 거뒀습니다. 그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준수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자기 아버지의 말에 정말 순종하고 충성하고 효도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도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모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키가 또 얼마나 컸느냐? 백성들의 어깨 위보다 더 컸다, 이렇게 있습니다. 10장 24절에 보면은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평가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백성들이 임금님 만세하고 사울에게 막 그냥 아주 그냥 그야말로 사울을 높이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사울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무엘상 13장부터 사울은 40년이라는 거의 긴 세월 동안 인생이 계속해서 곤두박질을 이제 치고 맙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번 전쟁에서 들어올 때 그 여자들이 모여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하는 그 노래 소리, 그 말 소리 한마디를 딱 듣고 그때부터 질투와 그 다음에 시기와 미움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울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왕으로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들의 몇 마디의 그 말 때문에 평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왜 왕이 되었는지, 왕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오직 어떻게 자기에만 집착합니다. 집착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칭찬을 구하고 좋은 평가를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그럴수록 사울의 영혼은 피폐해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은 누구에게까지 찾아가느냐 하면 무당에게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 사무엘의 조언도 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나를 좀 좋게 해주세요. 백성들 앞에 내 좀 좋은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전혀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여러분 너무 관심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한 것이지 사람의 평가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나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나 사람에게 거절당했어요. 상처받았어요. 무시당했어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건 여러분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진리로 사는 존재, 진리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아멘. 주님은요, 사실은 약한 자, 부족한 자, 무시당하는 자, 상처입은 자, 우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제 마음에 있는 제 가슴을 열어서 좀 보여주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를 좋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흠이 다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절대로 내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허세가 제 마음에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젊었는데 직장에 있다 보니까 지역의 유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관계를 맺었는데 어린 나이에 제가 소위 말해서 세상에 잘 나간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흉내를 내느니라고 취미생활로 뭘 했냐면은 난을 키우고 분재를 하고 수석을 하는 그런 동호회에 가입이 되어졌습니다. 제 아내는 그때 학교 교사였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하려 막 주말만 되면 주일은 예배 가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막 다녔습니다. 여러분 난 한 촉이 얼마인 줄 압니까? 좋은 나는 난 한 촉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까? 전혀 감동이 안 되죠.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 보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난이 있으면 남의 집에 시집 보낸다 하면서요. 그 난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난 하나 놓고 괜히 그냥 이렇게 우르르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소나무 하나 분재가 얼마 좋은 건 얼마인 줄 압니까? 1억이 넘는 소나무 분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좀 놀래십시오. 놀래 좀.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소나무 1억 이상 되는 거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요. 근데 그 값비싼 소나무가요. 그냥 막 쫙쫙 걷고 막 그냥 막 좋은 그런 소나무가 값비싼 줄 압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뒤틀리고 꼬이고 비틀어지고 찌그러지고 아주 못생긴 거예요. 근데요. 거기에다가 더 못생기게 하려고 철사를 가지고 뒤틀어 꼬아가지고 만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랫동안 놔두면요. 그 나무가 이상하게 되거든요. 이상하게 되면 이상하게 될수록 돈이 더 나가는 거예요. 예. 잘생긴 소나무는요. 절대 돈이 안 나가요.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걸 하다가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 내버렸습니다. 동백기름 발라가지고 자대 만들어가지고 수석 앉혀가지고 액자 좋은 뭐 가구 만들어가 거기다 놔놓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다 버렸습니다. 다 그 돌멩이 같은 거 다 해가지고 대문 앞에다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옥상 위에 있었던 그런 나무 분재 이런 거 다 꺼내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그냥 다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다 버려버렸습니다. 누가 가졌는지 몰라요. 그때 뭐 거기 1억짜리 있었다는 건 말 아닙니다. 사실은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수석이니 난이니 분재니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고쳐야 할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매일 새 사람 새 것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존중이 여겨야 합니다. 한번 손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잘난 얼굴, 많은 지식, 좋은 가정, 돈, 많은 돈, 사회적 지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가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예정이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좀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학벌이 없어도 괜찮아요.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조금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절망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키가 좀 작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금방 웃는데요. 저는 제 아내가 한 번도 키가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정말 없습니다. 진짜 없느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사실보다 제가 진리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제 아내가 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이 이제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항과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내가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지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권위자에 대한 반항과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내 마음에 상처 아픔이 있는데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 같고 자꾸 내가 뭔가 지배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서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이 무시되는 것 같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그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하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그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 있으면요 우리의 입술에 극단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아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심령 상처, 마음의 감정이 완전히 상처로, 아픔으로 아주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생각하면 어떤 때 보면은 연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낙담과 좌절 속에 살아갔습니다. 패배의식에 살아갔습니다. 사울은 슬픔이 가득 찼어요. 사울은 혼자 있는 것이 편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무기력한 것입니다. 지나친 죄책감에 빠집니다. 자기 자신의 인격을 비하합니다. 틈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시기와 그 다음에 질투와 그 다음 미움,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질투는 청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도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질투가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아도 제대로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몰라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시기와 질투의 미움이 계속되면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첫째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 가치를 상실합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못합니다. 자기 장점을 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단점만 봅니다. 그리고 상처받았다 하고 그 다음 마음의 분노를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 미움의 감정에 굴복을 하게 되면요, 우리 꼭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문을 열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처리하지 않냐면은 정오, 미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누구를 망치느냐 하면은 나를 망칩니다. 본인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수백 가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 체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생각이 자연적 생각입니다. 느낌대로 그냥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느낌대로 생각하는 자연적 생각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느낌대로 그냥 자연적 생각에 이끌립니다. 이 자연적 생각은요, 어떤 현상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 현상에 자기 느낌, 감정, 그것을 그냥 그대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사울왕을 환영하면서 입술의 말은 사실은 사실이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의 생각은 여기에 딱 꽂힌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연적 생각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믿음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용맹과 다윗의 물맷돌 그 솜씨 이걸 찬양합니다. 그래서 뭐 다윗처럼 용감해라, 물맷돌 연습을 많이 해라, 뭐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에는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가야만이 믿음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슉슉 해가지고 탁 던졌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슉 하다가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어디에 맞았습니까? 이마에 가서 딱 맞은 거예요. 여기 중앙에 딱 중앙에요. 그 맞게 될 수밖에 없어. 왜 맞게 될 수밖에 없느냐? 성경을 자세히 세밀하게 분명하게 읽어봐야 돼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골리앗에게 나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갈 때 그냥 자기가 그냥 알아서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다 했습니다.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붙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이 그냥 머리에 그냥 물맷돌이 탁 맞아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해야 믿음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11장을 읽어보면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암몬 왕에게 전령을 딱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땅을 지금 치려고 전쟁을 하려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암몬 그 왕이 입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공격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럽니다. 우리가 언제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했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점령하여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준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한 것이 없다. 그러니 생각 바꿔라 너. 너 생각 바꿔라. 우리에게 자꾸 공격하면 너 가만히 안 놓는다. 생각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몬 자손이 그걸 듣질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우리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입다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야, 입다의 자아상인이 놀라워요. 놀라워요. 사실은요. 입다는 자연적인 생각을 안 했습니다. 철저히 믿음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자연적인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떤 도시에 아주 유명한 그런 옷집이 있었대요. 아주 인기가 많고 그는 옷가게에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옷을 사려고 막 그냥 어떤 경우에는 막 새벽부터 막 그냥 가서 줄을 서고 막 그렇게 장사전에 이런대요. 그런데 그 옷가게가 드디어 손님이 많고 이러니까 50% 세일 날짜를 잡아서 50% 세일 했대요. 그러니까 뭐 9시에 문을 여는데 뭐 새벽부터 막 그냥 사람들이 가서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쫙 선 것도 많이 섰겠죠. 근데 9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 어떤 중년 남자가 줄 서 있는데 그 앞을 슬금슬금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서 서는 것 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 세척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을 그냥 내뱉었어요. 그 내뱉은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그냥 막 내동댕이를 쳤어요. 뭐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졌어요. 그 이 사람이 일어나서 옷을 툭툭 털고 웃으면서 또 앞으로 또 나갔어요. 그랬는데 또 사람들이 못 가게 그냥 탁 문드려버렸어요. 세 번이나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 남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화를 내면서 아 참 정말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 저 문 안 열 겁니다. 제가 주인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뱉는 순간적인 그 말, 그걸 자연적인 생각에다가 그냥 심어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주인을 갖다가 그냥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전평가 받고 싶은 욕망이 좌전될 때는요,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시기도 죽고 질투도 사라집니다. 미움도 도망갑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평가 받고 싶은 욕망이 좌절될 때는 기도하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기도하면요.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시기, 질투, 미움 할 수가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하나님 없이 자기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무슨 소리를 들으면은 상처받았다 하고 막 그냥 열등감, 비교의식 빠져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들어오면요.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떻게 그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다윗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전체 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 미움 이런 감정이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감정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디서 인정해요? 기도의 자리였어요. 기도하면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것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욕망이 좌절될 때는 뭘 해야 되느냐? 부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이 부르심은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확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걸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잘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또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다면은 그 어떤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뭘 좋아할지요? 뭘 제가 잘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잘할 수 있도록 제게 심어놓은 DNA가 뭐지요? 하나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내가 잘하면요, 그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향한 더 좋은 계획,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욕망이 이제 좌절될 때는요, 순간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칭찬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기쁨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과 생명을 충만하게 넣어주십니다. 활기가 넘치죠. 그래서 비교의식, 열등의식 혹은 이런 데서 뭐 상처 이런 데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누가 말하는 누가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지 이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늘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욕망이 좌절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세워줄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의논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내가 기도 자리에서 만나야 되지만은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나의 영적인 멘토,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어떤 경우에도 100%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항상 새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도 넉넉히 받아주고 이해해 줄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만났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지도했던 그 목사님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 표정과 안색이 늘 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어준다. 이런 것만 늘 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사랑에 대한 이 그리움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니까 제 마음에 늘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 목사님 가까이 가고 싶어요. 여러분 식사할 때 목사 주변에 같이 앉아서 식사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좀 생각해야 합니다. 아, 그 목사님은 항상 식사할 때 사람들이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혼자만 식사해요. 근데 저는 늘 목사님 앞에 가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게 하고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 식사할 때 저 옆에 좀 몇 사람이 와서 같이 식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주님 말고도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막 그냥 막 세워주고 이런 한 사람만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그런 한 분의 영적인 멘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요, 공동체, 이 공동체에 속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기와 질투, 미움, 비교의식, 열등의식, 상처, 이런 것이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안전한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모든 것을 받아주는 넉넉한 공동체, 여기 속하면은 우리는 쑥쑥 자라나고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좋게 평가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그 욕망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기, 질투, 미움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생각, 마음을 스캔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욕망이 좌절될 때는 자연적인 생각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간 들어오는 자연적인 생각에 머물지 말고 믿음의 생각으로 전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평가 받고 싶은 욕망이 좌절될 때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기와 그 다음에 질투와 미움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욕망이 좌절될 때는 부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부름을 받았느냐 이걸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분명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욕망이 좌절될 때는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칭찬하고 세워줄 영적인 멘토를 꼭 한 사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목자가 되고 또 부족하지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요, 의지가 약해서 변화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이성이 혹은 지식이 없어서 변화가 되지 있는 것,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늘 좋게 봐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평가 받고 싶은 욕망이 좌절될 때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들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요, 마음 가운데 든든함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